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77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본이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장인 고든 비 힌클리 회장님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7차 연차대회 네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중계 등을 통해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방송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 주신 운영자와 소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참석해 주신 정부, 교육계, 시 지도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의 지휘와 리차드 엘리어트와 클레이 크리스천슨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전주 음악으로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불렀고 이제 합창단이 기회 찬송으로 주는 내 목자 되셔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후 개의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로버트 K. 델린바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개의 기도가 끝나면 합창단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모임의 첫 번째 연사로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제임즈 E. 파우스트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님과 70인 회장단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뒤이어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이신 비키 F. 마츠모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Our beloved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부활절기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당신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고, 또한 영원한 당신의 아들의 속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연차대회 동안에 당신의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간구드렸고, 또한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을 게 간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 선지자를 사랑하며 그분께 많은 축복을 주실 간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보좌들인 몬순 회장님과 파스토 회장님에게도 축복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매우 사랑하며 또한 모든 선견자와 선지자 계시자를 사랑합니다. 또한 모든 전 세계에서 군복무를 하고 계시는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이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든 활동을 축복하여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또한 부부 선교사들과 선교부 회장과 선교부 회장님의 자매님,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성전 회장장들, 그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에 감사드리오며 그분들에게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용서가 낫는 치유하는 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아름다운 언덕에서 독실한 기독교인 집단이 자동차, 전기 또는 현대 문명의 이기 없이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음식의 대부분은 밭에서 직접 경작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바느질하고 뜨개질하며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데 단정하고 검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암만파 신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2세의 우유트럭 운전기사는 니켈 마인즈 지역에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만교 신도가 아니었지만 그가 우유를 수거하는 길은 안만교 신도들의 낙농장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조용한 우유 배달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지난 10월 그는 갑자기 모든 이성과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뇌에 찬 마음으로 그의 첫 번째 자녀의 죽음과 몇 가지 분명치 않은 사건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암만 교파 학교에 남입했으며 소년들과 성인들을 풀어주었지만 10명의 소녀들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소녀들에게 총을 발사했고 5명은 죽었으며 나머지 5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후 그 자신 또한 자살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폭력 사태가 암만 교도들에게는 분노가 아닌 크나큰 비통을 불러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있었으나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용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유 배달원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유 배달원의 가족들이 그의 장례식 후에 집에 모여 있었을 때 한 안만교 이웃이 방문하여 그의 팔로 자살한 총기 난사자의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암만교 지도자들이 우유 배달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들의 조의와 용서, 도움, 사랑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우유 배달원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중 절반가량이 암만교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암만교도들이 살해된 소녀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우유 배달원의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신앙으로 자기들을 지켰으며 분명 평화가 암만 교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 비극의 결과를 매우 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는데 단지 영어가 아닌 보살핌의 언어, 지역사회의 언어, 그리고 봉사의 언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주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신앙의 놀라운 발현이었습니다. 5명의 소녀를 살해한 그 우유 배달원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안만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 저희 가족은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서, 호의, 그리고 자비로 인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저희 가족이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치유를 가져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꽃다발, 카드 그리고 선물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동정심은 저희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도 초월해 여러 곳에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이 일로 인해 저희의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희가 사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암만교 이웃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가족들의 앞날에 많은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저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다시 추스려 나가는 동안 모든 위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둘 것입니다. 모든 안만 교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용서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내면의 성품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라보며 그분의 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안만교 신도들에게 다섯 명의 생존한 소녀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죽은 다섯 명의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성금을 보냈습니다. 안만 교도들의 죄자됨에 대한 그 이상의 증거로서 안만 교도들은 그 성금의 일부를 우유 배달원의 아내와 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끔찍한 비극이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만 교도들의 경우와 같이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이들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했다면 우리 대부분은 용서에 관해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반응은 분노입니다. 아마도 우리나 우리 가족에게 상해를 가한 누구에게는 복수하겠다고 바라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에 관해 인정받은 권위자인 시드니 사이먼 박사는 용서가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에 관해 탁월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며 원한을 붙잡고 분노를 품으며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에너지를 더 나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힘을 재발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고통과 상실을 이겨나가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를 뒤로 미루는 데 대한 갖가지 이유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미룸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화평과 행복을 잃게 됩니다. 오래된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어리석은 행동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원한을 품고 살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기 있게 용서하는 것이 유익하며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는 암만 교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뢰를 가졌을 때 좀 더 쉽게 옵니다. 그러한 신앙은 사람들이 최악의 인간성을 참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이는 경험으로 인해 생긴 상처로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일들은 왜 이 생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 중 어떤 것에 대한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기에 그것을 견디어야 합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최소한 우리의 고통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심오한 통찰력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필면의 존재 위에 올 수 있는 모든 불행은 주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소수에게만 허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경험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자긍심과 행복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는 용서하라고 배운 사람들은 화를 덜 내고 더 희망적이며 덜 실망하고 덜 불안해하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이는 더 큰 신체적인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용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그런 후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필수적인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고통스러운 이혼을 경험했던 한 자매는 감독님으로부터 훌륭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에 용서를 위한 자리를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암만 교도들에게 용서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난 요소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그들의 모범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숭고한 표현입니다. 이곳 솔렉시티에서도 1985년 스티븐 크리스턴슨 감독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앗아갈 목적으로 설치된 폭탄에 잔인하고 무분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맥 크리스턴슨 부부의 아들이었고 테리의 남편이었으며 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저는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 이후에 언론에서는 크리스턴슨 가족들 근처에 어김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 언론 매체의 간섭으로 인해 그 가족의 이론을 성나게 하며 스티븐의 아버지인 맥이 그를 제지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맥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이 우리의 가족을 파멸시키게 될 거야. 악의와 미움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끝나지 않을 거야. 치유와 평화는 가족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분노를 없애버렸을 때 왔으며 그들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곳 유타에서 신앙과 용서가 낳은 치유하는 힘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다른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그들의 차가 트럭에 치여 아내와 두 자녀를 잃은 게리 세라는 혐의자인 술 취한 기사에 대한 용서와 염려를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월 크리스토퍼 윌리엄스 감독의 차에 다른 차가 충돌했을 때 그는 결심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 지체하지 않고 시작될 수 있도록 사고를 낸 운전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겸손을 앗아가겠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감정을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미움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서 미움과 비통함을 없애버릴 때 그분이 암만 지역사회, 크리스턴스 가족, 세란 가족, 그리고 윌리엄스 가족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없으므로 강력해진 범죄로부터 사회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용서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것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정의가 그 과정을 맞도록 하고 난 후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 일을 잊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 점점 커지는 분노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소중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노와 악의 또는 복수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꺼이 던져버릴 때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속죄로 인한 평화와 위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의 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오, 내가 나에게 용서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구주의 훈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치유의 힘을 믿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혼에 관해 말씀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혼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감정의 영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혼의 희생자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혜자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혼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혼을 결혼 생활으로부터의 필수적인 탈출구로 여깁니다. 이런 저런 면에서 이혼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든 간에 복음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가족관계에 이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저는 단순하고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희망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혼의 전체적인 개념이 위협받고 이혼이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부와 그 자녀들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결혼 생활을 보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지 의견이 같은 성인들 간의 사적인 관계이며 어느 한쪽의 뜻에 따라 끝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법이 없던 국가에서는 이혼 법률을 채택했으며 이혼을 허락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법률을 더욱더 완화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는 현재의 이혼법상에서는 결혼관계에서 원치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끝내는 것이 고용관계에서 불필요한 고용인을 해고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결혼을 이사가기 전에 잠시 동안 사용하는 작은 집처럼 시작하는 결혼이라고 언급합니다. 결혼이 영속적이며 가치가 있다는 개념이 약화된 것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친부모의 이혼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결혼이 무도회 같은 것이며 개인의 성취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통속적인 관념에 영향을 받아 일부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합니다. 완전한 결심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달아날 준비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의 선지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 번의 어려움으로 파기할 수 있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는 것은 혹독한 정죄를 받는 악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한 경우 특히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대에는 그리고 심지어 현재 우리 회원들이 살고 있는 몇몇 국가에 부족 법률에 따르면 남자들은 사소한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와 같이 부당하게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성령에 필요한 결혼, 즉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는 결혼은 이혼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부부들은 영원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결혼은 그러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현재 해의 왕국의 표준의 결과들을 강요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혼한 사람들이 더 높은 해의 왕국 법에서 규정하는 부도덕의 오점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혼한 회원이 중대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합당성에 있어서 다른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표준에 따라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훌륭한 교회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성스러운 성약을 어기거나 장기간 동안 결혼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거절했던 회원들입니다. 그러한 학대를 경험한 회원들은 이혼보다 더 나쁜 상황들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의 불씨가 꺼지고 소생할 희망이 없을 때 그 결혼을 끝낼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그러한 예들을 보았습니다. 성전 결혼을 한 이틀 후 남편은 자신의 어린 아내를 버리고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비혼 여성은 다른 나라로 도망쳐 그곳에서 이혼을 허가받았으나 뒤에 남겨진 남편은 필리핀 법에 따라 여전히 결혼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혼 조항이 없었으므로 무고하게 버려진 이 희생자들은 결혼한 상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국을 맞이한 것이 자신의 부분적 또는 주된 잘못이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이혼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이혼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 고통을 알며 치유의 힘과 속죄로부터 오는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치유의 능력과 희망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회원들, 특히 이혼을 고려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께 대부분의 결혼 생활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이혼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종종 그 원인은 성격의 불화가 아니라 이기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별거가 아니라 개심입니다. 이혼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며 이혼은 자주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상처를 만듭니다.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점 전후의 행복지수를 측정한 한 국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죽음 이후 행복지수를 회복하는 것보다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에 행복지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이혼이 갈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배우자들은 종종 이혼 후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혼 후에 뒤따르는 복잡한 문제들이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혼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혼의 첫 희생자입니다. 가족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이들의 복리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세태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현재의 결혼 생활이 약화되어 있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불안정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투자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혼 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마약과 알코올 남용, 성적인 난잡함, 학업 성취 및 성취 미달 및 여러 종류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혼 문제가 있는 부부는 감독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판사로서 감독은 권고해 줄 것이며 어쩌면 치유로 이끌어주는 선도를 돕기도 할 것입니다. 감독은 회원들에게 이혼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으나 회원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그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 하에서 결혼 생활은 인간의 삶처럼 소중하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는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 가망이 있다면 우리는 치료를 하려고 거듭 애를 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후기 성도 배우자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은 2007년 4월 리아오나에 실린 제1회장단 메시지에서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라는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소위 성격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친절하고 사적 있게 행하며 서로의 필요사항에 민감하고 항상 서로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가족 재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 배우자가 표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배우자가 다쳤다거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는 과거에 좋았던 것들에 비해 현재의 실망스러운 것들과 더 밝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쌓아두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결혼 관계에서 곪은 상처는 매우 해롭습니다. 용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결점을 극복하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님의 영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이름뿐인 결혼 생활 상태로 내리닫고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로 도움과 속죄에서 오는 치유의 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 간구하면 여러분은 주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부부간의 화합이라는 정상을 향해 다시 오르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게 권고를 하는 일에 폭넓은 경험이 있는 어느 현명한 감독의 다음 말씀을 고려해 보십시오. 결국 이혼하게 된 사람들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부 또는 개인들은 이혼이 좋은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배우자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의 책임만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대화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기꺼이 배우자의 과거사라는 짐을 길가에 내버리려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부부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죄가 관련되어 있었으나 종종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은 더 이상 제 필요사항을 채워주지 않아요 또는 아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했으나 항상 결론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싸우는 것은 아이들 에게 더 안 좋아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감독의 권고에 따라 결혼 생활을 지속한 부부들은 그들의 부부관계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낙관적인 변화는 계명을 지키고 교회 참석과 경전 읽기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활동적이며 자신들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로의 다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을 위해 속죄의 능력과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그들은 인내했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감독과 상담했던 부부들이 회개하고 결혼 생활을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며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치유는 100% 달성됐다고 감독은 보고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가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상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혼을 피한 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3명 중 2명은 5년이 지난 후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여러 해 동안 참기 힘든 결혼 생활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한 여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3명의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와 주님이죠. 저는 자신에게 우리 중 2명이 버틸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붙잡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에서 표현된 희망의 힘은 때때로 회개와 계심으로 보답을 받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그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외설물이나 다른 중독성 있는 행동 또는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로 인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고통들로 괴로워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영원한 가족관계의 축복이 거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어린 야곱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을 때 아버지 리아이는 야곱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성실하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부양의 책임을 거절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사람과의 결혼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잘 알아보십시오. 그저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는 교제나 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교제하는 것은 결혼을 위한 충분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데이트에 이어서 주의 깊게 신중하며 완전한 구혼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비 배우자의 행동을 살펴보고 지켜볼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약혼자는 곧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족들에 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훌륭한 결혼 생활이 완벽한 남자나 완벽한 여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훌륭한 결혼은 단지 완전을 향해 기꺼이 함께 노력하고자 결심하는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혼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이 소망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에서 희생과 나눔, 나아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의 축소마저 요구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힘들게 절약하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정적 부담, 봉사와의 부담, 그리고 보살핌과 걱정이라는 부담을 가져다주는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깊고 감미로운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 선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를 세운 결혼과 가족 생활의 감미로움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구주로서 그분에 대해 간증하며 영원한 가족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말씀 주제는 힌클리 회장님께서 1973년 4월 연차대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선교 사업에서 갓 돌아온 저는 제 미래의 삶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삶은 살아가면서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고든 빈클리 장로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온 젊은 해군 장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미국에서 훈련받는 동안 교회에 대해 배웠고 침례받았습니다. 힌클리 회장님께서 그 장교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독교인, 특히 물문이 되어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진 장교는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은 실망할 것입니다. 저의 미래와 직업에 있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힌클리 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겠습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장교는 한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복음이 참되지 않습니까? 예, 참된 것입니다 라고 힌클리 회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장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 해를 지내오면서 저는 이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복음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사업은 참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이웃들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으며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참됩니다. 성전에서 맺는 성약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사명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며 땅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갈 때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몸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던 21살의 저는 학업에 전념할 필요가 있었으며 학비도 벌여야만 했습니다. 당시 한 특별한 젊은 자매에게 반드시 저와 결혼해야 한다고 확신을 주어야 했으며 또한 저는 다른 가치 있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중요한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의 길을 찾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단순하게 만들고 순화시킵니다. 어떤 것들은 악하며 피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이며 또한 어떤 것은 절대적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앙은 느낌일 뿐만 아니라 결심입니다. 기도와 연구, 순종과 성약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쌓고 견고히 합니다. 구주와 그분의 후일의 대업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하여 살면서 힘든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 위대하고 강한 확신에 의해 고무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지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단련시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위대하고 강한 확신으로 충분히 고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이러한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 케이시는 딸 네웨가 집을 비운 동안 손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4살짜리 손자가 그의 남동생을 세게 밀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랜 후에 제 아내는 4살짜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동생을 밀었니? 손자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의반 반지를 잃어버려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위대하고 강한 확신은 전 세계의 각 나라에 속한 후기 성도들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왕국의 대업이 전진해 나가도록 해줍니다. 오래전 프랑스에서 아내와 저는 남편이 30대에 세상을 떠나버린 한 용감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의롭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는 책임은 그녀에게 너무 복잡하였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세 아들들은 선교 사업을 무사히 마쳤으며 딸은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브라질의 한 형제는 16살 때 교회로 개종했으나 가족 중에 유일한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업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부모들은 반대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부모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으며 그는 결국 감독의 집으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행복합니다. 그는 현재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었고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들은 그가 그의 형제들도 교회로 인도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은 후에 11조를 정직하게 낼 뿐만 아니라 그의 경쟁자들은 하지 않았던 온전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남미의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정직함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희생이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귀한 선교사들, 자녀 갖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데 삶을 바치는 의로운 여성들, 영을 해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영향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가족들,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녀들 역시 이러한 신앙의 안목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쁜 학교 일정 때문에 매일 밤 늦게 귀가하지만 일주일에 다섯 번 이른 새벽 6시에 하는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8살짜리 야구선수는 팀의 가장 우수한 선수이지만 결승전이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고 코치에게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많은 소리 없는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것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복음이 참되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몰몬경을 사랑합니다. 이 책에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을 위한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몰몬경이 초등의 노래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영원한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훌륭한 교훈을 힐라멘 용사에 대한 노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힐라멘의 용사들처럼 어려서 배우리니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훌륭한 부모님께 태어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훌륭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을지 모르나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지 못한 1세대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 받았던 힐라멘의 용사 같은 자들이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로 성장한 그들의 부모 암몬 백성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암몬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암몬, 아론 및 다른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레이맨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레이맨인들은 엔타이, 니파이, 리아이인들로 불렸으며 후에 암몬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암몬 백성의 아들들은 개종하지 않은 레이맨인들과의 싸움을 도운 힐라멘의 용사였습니다. 힐라멘의 용사들의 힘은 사실 암몬 백성이었던 그들의 부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에서 복음을 처음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힘에 관해 배운 사람들이었으며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일이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1세대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강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아론은 레이맨인 왕과 암몬 백성들에게 신앙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의 계획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경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을 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10대 때 몰문경을 읽으려고 처음 시도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나 니파인의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흥미로웠습니다. 이사야 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몇 달 뒤 다시 몰문경을 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나 니파인은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이사야 장들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패커 회장님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열쇠입니다. 매번 경전 읽을 때마다 낯선 단어들의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웅들과 용감하고 위대한 행동들에 대해 읽을 수 있고 주님의 자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을 쌓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레이맨인 왕은 복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원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구하면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스탠리는 홍콩에 사는 19살의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교회를 비방하기 전까지 복음에 대해 매우 기뻐했고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매우 사랑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간증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가르침이 참된 것인지 여쭤보도록 권유했습니다. 먼저 한 선교사가 그 다음엔 그의 동반자가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 스탠리가 기도했고 그가 기도를 마치자 선교사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탠리 형제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속삭이듯이 침례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신앙을 증진시킵니다. 암몬 백성들은 그들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기로 성약하며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들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성신, 곧 보혜사입니다. 멕시코의 한 자매는 16살 때 선교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영으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치 제 눈에서 붕대를 풀고 주님께서 제가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 기도는 다음 시련, 즉 제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침례를 반대했을 때 주님의 영은 이렇게 속삭이며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계속 나아가며 전진해. 너로 인해 내 친척들 중 일부가 교회 회원이 될 거야. 경전, 기도, 성력을 맺고 지키는 것은 암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 전 세계의 1세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은 제게 도덕적인 가치관과 윤리적인 행동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비회원이신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할 제 첫 번째 말씀을 작성하도록 도와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제는 정직이었고 신앙 개조 제13조를 인용하는 대신에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게 된 한 남자의 모범을 인용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초등의 교사, 청년 지도자, 그리고 신권 지도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쳤고 저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십일조에 대해 가르쳤을 때 저는 십일조를 내고 싶었습니다. 금식에 대해 가르쳤을 때 그때 저는 겨우 7살이었기 때문에 금식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례에 대해 가르쳤을 때 저는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나중에 교회 회원이 되신 제 훌륭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암몬 백성들은 복음대로 살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화돼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일이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간증을 얻은 1세대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 세대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실에서 그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도의 힘을 가르쳐야 되고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는 축복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어려서 배우리니 세상이 진리 전파할 주의 선교사 될 테야. 인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높은 산 언덕이를 부르게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글렌 L. 페이스 장로님과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 합창단이 우리 위해 천사 보내주신 주님을 부르고 이어서 신앙으로 견딜 때를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7차 연차 대회입니다.
여태 전 저는 16세의 한 훌륭한 자매와 기분 좋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니? 그 자매는 사려 깊었으며 다음과 같은 아주 성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니? 그러자 그 자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교회 모든 청소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와 같은 간증을 갖고 있다고 처음 느낀 것은 11살이었던 저를 제 부모님께서 솔트레이크 시티의 템플스퀘어에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는 공짜 물건 모으기였습니다. 저는 그 방면에 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공짜예요? 라고 묻고 나서는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기가 무섭게 11살짜리 꼬마의 작은 손을 뻗어서는 고맙습니다. 저것도 공짜인가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아주머니께서는 미안하구나, 그건 5센트짜리란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너무나 읽고 싶었던 팜플렛인데 근데 돈이 없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언제나 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을 모으기만 했지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여행 중 저는 혼자 1948년식 시보레 자동차 안에서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이 밀려왔습니다. 자포자기한 저는 좌석 아래에 놓인 저의 공짜 수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의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팜플릿을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팜플렛을 다 읽고 나서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을 때 놀랍게도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영의 증거하심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도 없었고 누이도 없었고 초등의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자신과 성신의 영만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어쩌면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증을 추구할 때 교회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영적 느낌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개종자들의 개종에 관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간증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이 처음 느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밤, 청소년 간증 모임, 세미나리, 경전을 읽는 동안 그리고 여러 다른 경험을 통해 평생 동안 그와 같은 느낌을 경험해 왔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고도자들의 성신을 느낄 때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심도 있게 영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 토론을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바로 이 순간 형제님이 느끼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마 형제님이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준 것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저희가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느끼시죠? 평화와 성신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매우 총명한 자매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모든 가능한 답을 얻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느낌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네요. 결국 그녀는 교회 회원이 되었고 그 후 몇 년간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니고 있던 논리적 의문점들이 다시 그녀를 엄습했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15년이 흐른 후 그분은 저희 가족을 방문했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템플 스퀘어에 갔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동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원형 통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또다시 저를 감싸네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을 제 가슴은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네요.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많으셨던 분들은 어린 나이에 영의 증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부모 혹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규칙과 계명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능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책과 교리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좀 더 자주 멈추고 여러분이 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는 증가될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잘못 인도될 수 없는 영적인 육감을 개발시켜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살의 나이에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분명했습니다. 저의 영적인 감각이 자극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으로부터 보호받아 제 온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어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은 오직 성신에 의해서만 반응합니다. 영의 증가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장미의 향기나 새의 노래소리 혹은 아름다운 절경을 묘사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낄 때 잘 알게 됩니다. 경전을 통해 이러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내게 나의 영을 나눠주리니 그것은 내 마음을 밝혀주며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리라. 그리고 그때 너는 알게 되리니. 때로 그 느낌은 기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이 복음에 대해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휘장을 거쳐 이 지상에 왔지만 우리 모두의 영에 숨겨진 기억 속에는 전세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성신은 그 휘장을 열어 잠자고 있던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찾았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접할 때 저는 종종 맞아 그랬었지 라고 속삭이곤 합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청남 청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 말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에 대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았을 때 동반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오늘날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식을 11살 때 얻었으며 이제 성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것이 진리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또한 주께서 여러분이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길 원하시며 그분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선지자와 사도와 영감받은 성직자들에 의해 4천년에 이르는 종교적 및 세속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또 보존되었다는 것은 진실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힘찬 교리와 원리와 시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과 말씀이 중세 암흑기를 거쳐 수많은 세대에 걸친 분쟁 속에서도 보호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기적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스러운 경전이란 뜻으로서 그것은 이름이 잘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기에 성스럽고 그 영으로 우리를 감동을 주기에 성스러우며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성스럽습니다. 또한 그것은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성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어쩌다가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보았던 성스러운 것들과 또 듣고 말했던 영감에 찬 말씀들을 모두 기록하도록 영에 의해 고무되었습니다. 또 다른 헌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록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영감이 주어졌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용광한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와 같은 사람들은 큰 박해를 무릅쓰고도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또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출판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킹 제임스판 성경을 만들었던 제임스 왕의 학자들조차도 번역 작업을 하는 동안 영적인 속삭임을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세 암흑기는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암흑기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었고 사람들은 성경을 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성경을 감추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경전의 대중 보급을 요구했던 마틴 루터, 존 칼뱅, 얀 후스와 같은 많은 용감한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에게 우리는 진실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의 권세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되고 논의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누구나 그 즉시 자신을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어 결국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나아지게 합니다. 성경의 권세에 관해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평안에 이르는 길을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과거의 기독교 개혁자들이 대부분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으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교리의 많은 핵심 사항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많은 기독교 종파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종교적 자유의 초기 옹호자였던 로저 윌리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상에는 정연하게 설립된 교회도 없으며 교회 의식을 집행할 자격을 지닌 사람도 없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 되시는 분이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도 아니할 것이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인도해 줄 만한 것이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으로 집집마다 성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한 집의 응접실에서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가족 화로 주위에서도 읽혀졌습니다. 수백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족들 중 하나가 1800년대 초에 뉴욕주 북부에 살았던 조셉 스미스 1세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조셉 스미스 2세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많은 종파들 가운데 어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더 많은 영적인 빛과 지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경전에 약속된 지혜를 구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조셉은 1820년에 이른 어느 봄날 무릎 꿇고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그가 그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나타내심을 보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는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것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크나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교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신권에 대해 배우고 초기 시대에 그분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르셨던 그 조직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그것과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신권을 갖고 완전하게 지상에 회복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러나 우리는 초기 시대에 그분의 교회에 관해 알지 못했을 것이며 현재 그분의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있는 가르침과 교훈과 그 영을 사랑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설득력 있고 심오한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증거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사랑합니다.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여행과 기적 그리고 바울의 서한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과 속죄에 대한 증인들의 기사를 사랑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는 내적인 안목과 그 평안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몬은 자신들만의 성경인 몰몬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한 우리 구원의 근원으로 믿으며 성경을 믿고 경외하며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몰몬경을 포함하여 거룩한 경전을 추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뒷받침하는 경전이지 결코 성경을 대신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고 이해하려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경전에는 역사, 교리, 이야기, 설교 및 간증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육체적 및 영적 사명에 궁극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교회 회원들은 모든 경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다른 경전들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놀랍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들 중 하나요. 그분을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구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그 가르침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토대를 더욱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낸 경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 성경을 도외시하거나 그 가치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생애에 대한 거룩하고 신성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모든 다른 경전을 더한 것보다 수백 페이지 이상을 더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계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믿음도 비판하거나 얕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큰 책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몰몬경은 성경을 희석시키지 않으며 그 권위를 손상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반대로 몰몬경은 성경을 확대시키고 확장시켜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성경과 몰몬경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몰몬경은 성경에 대해 증거하고 두 경전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서는 성경의 구약전서이며 그것은 구주의 오심, 그분의 숭고한 생애, 그리고 그분의 자유케 하는 속죄에 관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서는 신약전서로 이것은 그분의 탄생과 생애, 성역, 그분의 복음과 교회, 속죄, 그리고 그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들의 간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셋째 성서는 몰몬경으로 이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이끄는 속죄에 관한 성경의 기사를 확인해주며 그런 다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구의 다른 한쪽 서반구인 그곳을 방문하신 사건을 말해줍니다. 모든 몰몬경 표지에 인쇄되어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는 부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이들 세 경전 모두는 각각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위대하고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큰 말씀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에는 영생을 취하기에 합당하기 위해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는 권고를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한 성약이 다른 성약들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참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대 정통 경전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와 그 이름의 의미, 그 메시지의 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 교회의 믿음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입장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로 저는 곤혹스럽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여기 이 건물에서 있었던 지난번 연차대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거의 200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께서 신약시대에 세웠던 그 교회와 같이 조직되고 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늘 연단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성경을 통해 밝혀주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참되고 충신한 신자라는 것을 엄숙히 감증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교훈을 따르고 그 메시지를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속죄이며 경전이 그 메시지의 원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것을 나누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권세를 보다 충분히 음미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도구로서 믿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괄여건으로서 지난 49년 동안 연차대회에서 200회가 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97세입니다. 바람이 불고 저는 이제 나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같이 느껴집니다. 온갖 소문과는 달리 제 건강은 양호한 편입니다. 유능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건강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먼저 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업의 기본 진리에 대한 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성직자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325년에 당시에 저명한 신학자들을 니케아로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으나 논쟁만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자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니케아 신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신조의 기본 요소들은 대부분의 충실한 기독교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신조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인간이 만든 성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은 조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직접 옵니다. 그는 아직 소년이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즉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셉은 그분들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각기 다른 개체였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교회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위대한 일반적인 교리 중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한 분의 개체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내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내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들리움을 받으리라. 제가 두 번째로 확신하는 건 역시 선지자 조셉의 시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요 신약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세상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유의하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쓴 것은 그분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왕국을 떠나 지상에 오셨으며 가장 초라한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짧은 성역 기간 동안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사셨던 유일한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간구할 때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속죄를 위한 희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분은 폭도들에게 잡혔으며 그를 죽이라는 폭도들의 외침과 함께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과 함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아마리데 사람 요셉에 의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에게 말했고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이방인과 함께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500명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은 서방구의 풍요 땅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동방구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신 것 같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신성에 대한 두 번째 성약인 물몬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가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속죄가 없다면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종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필멸의 생은 미래에 있을 더 영광스러운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은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줄어듭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과 관련된 확실한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권,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신권에는 두 가지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이라고도 알려진 소신권은 침례 요한의 손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더 높은 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아론 신권이 회복될 때 부활한 침례 요한이 그의 손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스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윌리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교회의 청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나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제사이건 사도이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을 위한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70인으로서 또는 장로로서보다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사의 직분을 지닐 때보다 주님의 보호를 더 많이 받아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멜키세덱 신권 혹은 대신권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병자를 축복합니다. 신약전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의 집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고대의 복음의 회복과 더불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크게 수를 늘리고 있는 이 성전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줍니다. 이 거룩한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영원한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영원한 가족으로 임봉됩니다. 결혼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가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주님의 집에서 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의식들이 집행됩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다호 폴스에 사는 한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 이상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2만 명에게 성전 엔다먼트를 주는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금요일 저녁에 2만 번째 엔더먼트를 마치고 토요일에 다시 돌아와 5명을 위해 엔더먼트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성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오늘 아침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있는 수만큼의 사람들을 위해 대리 엔더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영의 세계에서 마땅히 받았을 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후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신앙과 기도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과 여러모로 관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오 높은 영광 보좌를 부름으로써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고원영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훌륭한 대회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과 함께 많은 권고와 위안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훌륭한 신권 지도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일생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7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고 음악은 몰몬 대보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